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 국무부가 북한의 도발적 행동에 자제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어제 북한의 지대공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저희 VOA에 북한 당국은 영내 긴장을 높이는 행위를 자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정권은 국제 의무를 준수하는 확실한 조치를 밟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국방부 역시 어제 북한 정권은 긴장을 악화시키는 무책임한 행동을 자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북한 정권이 국제법 의무를 준수하고 북한 주민들에 대한 도덕적 의무를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북한은 어제 함경남도의 한 부대에서 지대공 미사일 7발을 통해로 발사했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 김정은 정권의 권력이 공고하지 않다고 미국의 전직 고위관리가 말했습니다. 존 헌츠먼 전 중국 주재 미국 대사는 어제 저희 VOA에 북한 군부의 역할이 커진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김정은 정권의 권력 기반이 여전히 약하다는 것을 방증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리수용 북한 외무상과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어제 모스크바에서 만났습니다. 러시아의 인터르팍스 통신은 러시아 외무부를 인용해 두 장관이 회담에서 양국 관계와 한반도 관련 상황에 관해 논의했다고 전했습니다. 러시아 외무부는 그러나 김정은 제1위원장의 5월 러시아 전승기념일 행사 참석 등 구체적인 논의 내용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리 외무상은 벨라루스 방문을 마치고 귀국길에 모스크바에 들러 회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리 외무상은 지난해 10월 모스크바를 방문해 외무장관 회담을 가진 바 있습니다. 지난 5일 흉기 공격을 받았던 마크 리퍼트 주한미국 대사가 다음 주 업무에 복귀한다고 밝혔습니다. 리퍼트 대사는 인터넷 사회연결망 서비스인 자신의 트위터에 모든 우정과 한국인들의 지원에 감사드린다며 자신의 가족에 큰 의미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음 주 후반쯤 업무에 복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리퍼트 대사는 지난 5일 민화협 초청 행사 강연장에서 범인 김기종 씨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얼굴과 팔뚝을 크게 다쳤습니다. 리퍼트 대사는 수술을 받고 닷새 만인 지난 10일에 퇴원했습니다. 한편 리퍼트 대사를 습격한 김기종 씨가 오늘 경찰 병원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됐습니다. 한국 경찰은 지난 6일 김 씨를 살인미수와 외교사절 폭행,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김 씨는 극단 성향의 민족주의자로 친북 성향이 매우 강한 인물이라고 한국 언론들은 보도하고 있습니다. 미국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란의 핵협상이 타결될 수 있을지는 여전히 확신할 수 없다고 존 캐리 미 국무장관이 말했습니다. 캐리 장관은 오늘 이집트의 휴양 도시인 샤름 엘 쉐이크에서 열린 이집트 경제개발회의에 참석한 뒤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주요 6개국과 이란은 내일부터 스위스 로잔에서 핵협상을 재개합니다. 캐리 장관은 협상 시한인 이달 말까지 타결을 확신할 수 없다며 일부 진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중요한 이견들이 남아있다고 말했습니다. 캐리 장관은 또 무조건적인 합의가 아니라 올바른 합의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미얀마 서부에서 여객선이 침몰해 적어도 21명이 사망하고 20명 이상이 실종됐습니다. 미얀마 당국은 여객선이 서부 라키네주의 해역에서 높은 풍랑을 만나 중심을 잃은 뒤 전복됐다고 밝혔습니다. 당국은 여객선에 승객 200명 이상이 탑승해 있었고 구조대가 이 가운데 167명을 구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등록되지 않은 승객들도 많을 수 있어 피해자가 훨씬 더 늘 수 있다고 미얀마 당국은 밝혔습니다. 미얀마에선 선박이 오래되고 안전 규정이 미흡해 크고 작은 선박 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내일의 북한 날씨입니다. 일요일이 내일 북한은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에 중부지방부터 점차 맑아지겠습니다. 하지만 북부지방은 눈이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내몽골에서 발원한 황사는 내일 아침부터 서해안을 중심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한국 기상청이 예보했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11도에서 영상 3도, 낮 최고 영하 3도에서 영상 12도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서해 모두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이상 비의 세계 뉴스 김영권이었습니다.
드디어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과 라디오 무대가 방송됩니다.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
저는 남쪽에 와가지고 시도 쓰고 소설도 쓰고 작품들도 쓰고 하면서
지난 2006년 겨울 서울에 정착한 도명학 씨는 한국의 소설가이자 시인입니다.
지난 해에는 남한의 이제 국제 팬클럽의 이제 망명 북한 작가 센터 거기 속해서 글을 쓰고 있다가 작년엔 또 한국 소설가 협회에도 또 등단을 했어요.
고향 량강도 해산에서는 글 한 번 잘못 써 보위부 감옥살이를 해야 했었고 하루가 멀다 하고 찾아오는 감시자들의 눈길은 언제나 벗어나고 싶었던 또 다른 감옥이었습니다.
글을 쓰고 작가를 했든 뭐 했든 나는 늘 단역이고 노예고 죽을 때까지 주역은 김정은 혼자일 거고 그러니까 그런 세상이 다 정해졌습니다.
세 딸과 아내를 뒤로하고 압록강을 건넜습니다. 탈북자들을 한국까지 데려다 준다는 브로커를 만나 태국을 거쳐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하얀 소나무에 나무 파란 소나무에 눈 금방 내려가지고 눈을 다 이고 있는데 그걸 보니까 얼마나 그게 사랑스러운지 내 마음과 똑같이 생긴 그런 나무고 풍경이구나. 이게 바로 우리가 살아야 될 이 조국 땅이구나. 정말
그렇게 시작된 좌충우돌 한국 생활 새롭기도 하고 낯설기도 했습니다.
이 마트라는 게 상점인지 아울렛이라는 게 이게 상점인지 모르게 백화점만 그 알아들을 얘기지 슈퍼 뭐 이게 다 이런 상점인 걸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똑같은 조선말을 쓰지만 알아듣지 못할 말이 투성이었고 집안 청소를 하러 빗자루를 사러 나갔다가 못 사고 들어왔던 일이 자본주의 경제에 대한 관심을 갖게 했습니다.
이 자본주의 마케팅이라는 게 이게 집을 하나 지어도 그저 짓는 게 아니구나. 이게 사람들의 이게 심리를 이거 계산을 해가지고 이게
한국에 사는 탈북자들의 사연을 전해드리는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 사상의 자유를 찾아 나온 탈북자 도명학 씨의 다섯 번째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그 북에서 살아갈 때는 그쪽 생활에 그쪽 문화에 적응해야 된다 이런 목적의식이 없단 말이죠. 그냥 거기서 태어나서 살았으니까 거기 문화를 이해하기 위해서 내가 일부러 노력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물이 흘러가듯이 사는 대로 살아보다 보니까 그냥 북한 문화의 몸에 배는 그런 삶을 살은 거고. 근데 남쪽에 와서는 물이 흘러가는 대로 물이 흘러가는 것처럼 그냥 돼가는 대로 살자면 다시 북한에서 사는 것만큼 살아야 되잖아요. 그럼 그때는 죽을 때 되게? 그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남쪽에 와서 살아가려면 목표를 가지지 않는 사람이 없죠.
한국 사회를 알아야 하고 배워야 한다는 목적의식이 생겼습니다. 북쪽에서처럼 주어진 대로 살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아는 만큼 노력하는 만큼 사라지는 세상. 새 땅에서의 새 삶을 제대로 살아보려면 새로운 마음가짐이 필요했습니다.
남쪽하고 북쪽은 어떻게 다를까? 이 다른 걸 알아야 되는데 그래야 내가 여기를 적응을 해서 살아갈 수 있는데 이런 목적의식을 가지고 문화에 접근하기 때문에 빠를 수밖에 없죠. 여기 분들이 태어나서 이렇게 뭐 나이 한 40, 50 될 때까지 하면 이건 그냥 저절로 자연 발생적으로 흘러오면서 태도가 그러나 여기 와서는 의식적으로 목표의식을 가지고 이 문화 차이를 극복하고 남쪽 문화를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죠.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게 8년이라는 기간이 이게 짧은 기간은 아니라고 생각하죠. 목표의식 가지고 했기 때문에.
도명학 씨가 목숨을 걸고 압록강을 건넜던 이유는 하루라도 생각의 자유, 글 쓰는 자유를 갖고 싶어서였습니다.
그때는 어느 정도인지 알아요. 이렇게 될 거는 생각 못해. 그때 나오자마자 그냥 글 써야지. 글 써가지고 어떻게 하나 이게 글 책 마음대로 이제 쓸 수 있는데 왔으니까 책 내서 이거 잠깐 그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사회에 딱 나와 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우선 글 쓰는 것부터 다른 거예요.
생각할 수 있는 자유만 있으면 만족할 줄 알았는데 북쪽과는 너무나 다른 남쪽의 환경 때문에 한동안 글 한 줄 쓰지 못하는 당황스러움이 이어졌습니다.
필기 도구가 달라요. 손으로 손글씨를 안 써요. 지금도 북한의 작가들은 펜으로 이렇게 만년필이나 펜 볼펜으로 이렇게 쓰지만은 와보니까 이게 컴퓨터로 쓰는 거예요. 키보드로 이렇게. 그것부터 우선 야.
생각을 글로 옮기는 일이 그렇게 어려울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저거를 어떻게 글을 쓰냐. 여기에 신경이 가면 글이 생각이 나냐? 이 손가락에 손가락 놀리는데 야 저거 타사로 쳐서 글을 쓴다는 게 그래가지고 그 컴퓨터를 그 하나원에서도 이렇게 몇 번 해봤는데 야 난 이 죽어도 못하겠더라고요. 독수리로 이렇게 손가락을 뚜껑 그것도 틀리게 치는데 보면서 하나 치면 보고 하나 치면 보고 이게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그 장편소설을 쓰겠어요.
하고 싶은 이야기는 구만리 같은데 한 글자 한 글자 찍어내는 일이 구만리 같으니 참 기가 막힐 노릇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와서 사회복지관에서 그 진행하는 컴퓨터 반에 그 2개월 동안 다녔어요. 2개월 동안 다니면 뭐합니까? 손가락이 말을 들어요, 그게. 나이 젊은 사람들은 금방 이 타자를 들어오는데. 근데 이거는 다른 걸 배우긴 거는 우선 타자가 돼야 진도를 따라가죠. 선생님이 이런 걸 입력을 하세요 하면 그거 입력하는 사람 다음 과목 지나가는데 두 달 동안 앉아서 컴퓨터랑 이렇구나 맛이나 보다가 그냥 나왔을 뿐이지 몰라요. 가만히 생각해 보다가 오기로 배운 거예요.
뚜걱뚜걱 컴퓨터 자판을 치는 것부터 배웠습니다. 젊은 사람들보다 속도도 느리고 배워도 또 잊어버리고 아침부터 늦은 밤까지 며칠이고 똑같은 연습을 하다 보니 속에서 불같은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한편으로는 북한 정권에 대한 그 괘씸한 그 생각도 들더라고요. 내가 한심하게도 생각되면서 야 이런 걸 다 글 쓰는 세상에서 컴퓨터로 글 쓰는 세상에서 내가 이게 펜을 들고 이게 우물쭈물 해가지고 이거 어떻게 살아가겠냐 내가 한심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도 아니 우리 북한에서 온 사람들을 이렇게 한심하게 만들어 놓다니 세상은 이렇게 달라졌는데 야, 저 김정일 정권 너무하다 사람 다 바보 만들어놨구나 야 이건 민족 앞에 죄악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북한 작가 도명학 씨의 한국 작가 도전기는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종이 한 장만 있으면 그저 술술 써내려갔을 수필 한 편이 남쪽 작가들 하는 식으로 따르다 보니 반나절이 걸렸습니다.
무슨 에세이를 어디서 한번 써달라고 해가지고 처음으로 그 컴퓨터를 썼는데 컴퓨터를 써줘야 말이죠. 이렇게 됐는데 그래가지고 종이다가 써가지고 그걸 보면서 타자를 쳤는데 그 에세이 길지도 않고 원고지로 뭐 한 20매 정도나 뭐 되는 그런 건데 20매 정도 될까 말까 한 건데 그걸 글쎄 타자를 치는 게 5시간을 걸렸어요. 그거를 타자 보고 타자만 치는 게 하나 치고 그래가지고 아 참 그때 그랬던 일 생각하면 그래서 이 내가 이 정도인데 여기 와서 글을 써서는 벌어는 못 먹는다.
북한과 남한은 문학적 소양과 가치가 너무나 달랐습니다. 북에서 시를 썼으니 남쪽에서도 시인이 돼볼까 하고 연구를 해봤는데 남한 작가들의 시작품은 당최 이해할 수가 없는 큰 벽을 느꼈습니다.
와서 보면 시를 모델을 잡는 게 사람이 그러잖아요. 무슨 신춘문예 공모상을 탔다거나 무슨 문학상을 탔다거나 이런 시들을 많이 봐야 남쪽의 대표적인 시들을 이해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시들을 전부 가져다 봤어요. 이야,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야, 이거는 무슨 시가 이렇게, 이거 쓴 사람이나 무슨 내용인지 알겠는지, 이거 보는 사람은 이거, 야, 이걸 알아보는 사람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근데 나는 모르겠어요. 이렇게도 생각해보고 저렇게도 생각해보고 시를 그렇게 난해하게 쓰더라고요.
한번 읽어서는 공감하기가 어려운 남쪽의 시. 지도자와 당에 대한 충성과 경외심 외에 다른 것을 썼다가는 목숨줄이 오가는 북쪽의 시. 북쪽의 작가이기를 거부했던 도명학 씨는 한동안 시 쓰는 일을 생각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시에 적응하고픈 생각도 없다 이렇게 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의 이 인간적인 이런 서정시를, 생활적인 서정시,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생활을 담은 그런 서정시를 써야 되는데 그 시들이 다 수령 찬양, 체제 선전, 충실성 고치, 뭐 다 이런 걸 쓰니까 북한 사람들이 그 시가 재미없어서 안 보거든요. 이해는 되죠. 보면 금방 이해는 되죠. 보는 중시 참 문맥도 잘 되고. 그래서 북한에서는 시가 이렇게 난해해서 시가 외면을 받는 게 아니고 사람들의 생각과 다른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외면받는 거예요. 남쪽 얘기는 분명히 우리의 일상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다가갈 수 있는 소재는 맞아요. 그런데 그것을 이상하게 쓰니까 사람들이 안 보는 거예요.
서로 다른 이유로 대중과의 거리가 멀어진 남북한의 시와 문학. 안타까움과 씁쓸한 기분 속에서 도명학 씨는 뭔가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쓰면 뭐래요? 사람들이 알아들어야지. 그러니까 이유는 다르지만 남과 북에서 시는 다 피해를 보는구나. 이게 이런 걸 해서 이런 것을 극복해 나가는 것도 앞으로 동일시대 작가들이 해야 될 문제 아니겠는가. 이런 것도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되고.
추상파 미술 같은 난해한 그림들도 도명학 씨가 이해해야 하는 자본주의 세상의 문화였습니다.
야, 저게 어떻게 저게 명화할까? 어찌 보면 짐승 같기도 하고 사람이 업딘 것 같기도 하고 어찌 보면 개 같기도 하고 염소 같기도 하고 이게 뭔지 모르 이런 걸 그려놓고서 그게 또 대단히 명한 거예요.
뒤집어서 보고 돌아서서 봐도 이해할 수 없는 그림에 그 엄청난 가치를 매겨놓은 자본주의 세상의 문화인들. 자신이 북한식 사고여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인지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묻고 또 물어봤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시도 볼 줄을 알아야 되고 그 이상하게 보이는 그런 그림도 그걸 볼 줄을 알아야 된단 말이죠. 아직까지는 아 근데 배우기는 사실 싫어요. 싫은데 그냥 이 사명감을 가지고 그 묶으네요.
시간을 내 수많은 전시회를 찾아갔습니다. 전문가들을 만나 그 그림의 가치를 찾아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 그림을 볼 줄을 모른다고 해서 볼? 그 뭐 이게 사는데 아무 지장 없어요. 그렇지만은 이 통일을 생각하면 제가 그거를 좀 알아야 이제 통일된 다음에 북쪽 사람들한테다가 이게 좀 알려줄게요.
왜냐하면 이 다음에 고향에 돌아가는 날 남북을 아우를 수 있는 통일시대의 문화인이 되어야겠다는 사명감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최소한 북쪽 그 미술가들한테라도 내가 나는 그릴 줄은 모르지만 평가는 잘합니다 이렇게 하고 좀 얘기는 해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들으면 북한 미술가들은 대본에 이해만 하면 자기들도 필요하다면 그렇게 그림 조금만 연습하면 그 사람들은 원래 이거 그림 그리던 미술가들이기 때문에 금방 따라설 게 아니에요.
한국에 사는 탈북자들의 사연을 전해드리는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 탈북 작가 동영학 씨의 이야기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서울에서 VOA 도성민입니다.
라디오 무대 장량입니다. 우리 안에 강한 충동, 때론 내 안에 폭군과 함께 살아갑니다. 이 폭군은 우리의 이성뿐 아니라 양심까지 쥐고 흔들기도 하죠. 자기 자신을 부정하고 원한과 미움을 가진 사람은요, 스스로에게 불만스러울 뿐 아니라 주변 사람에게도 부정적인 생각과 마음을 그대로 표현하게 된다고 해요. 결국 스스로 폭군이 돼서 스스로를 부정하면서 다른 사람에게도 폭력적인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강한 충동 어떻게 다스리세요? 무조건 참는 게 능사는 아닐 텐데요. 여러분만의 방법이 있으신가요? 라디오 무대 미국의 대중음악을 소개합니다. 첫 곡 드려볼게요. 라디오 헤드가 부릅니다. High and Dry. 라디오 무대 파란 가을 하늘 아래 시원하게 열어봤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말 내 안에 폭군이 살고 있을까요? 누구나 부인하고 싶은 얘기겠죠. 내 안에 난폭한 게 있다니 말이죠. 하지만 신이 아니고선 사람은 종종 이런 난폭한 충동을 느끼지 않을까요? 자발적이라기보다는 어떤 강한 자극이 왔을 때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충동을 억제할 수 없을 때 폭발적으로 발산되는 말과 행동을 통해서 사람들은 일시적인 쾌감이나 만족을 느낀다고 해요. 바로 자신의 욕구 불만과 무의식적인 충동이 일시에 해소되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반복한다고 합니다. 하지만요, 욕구 불만이 어디서부터 생기는 것인지 알지 못하면요, 이 충동 조절은 이런 일시적인 만족감 때문에 더 반복되는 경향을 갖게 되는데요. 때로는 더 강한 자극과 더 강한 만족감을 위해서 점점 더 심해지기도 한다는 게 바로 전문가들의 진단입니다. 충동 조절 장애라고 부르는데요. 내적 욕구의 불만족이 어디서부터 나오는지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하는데요. 그저 성격이 까칠해서가 아니라 내적인 불만족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혹시 아끼는 사람이 이런 충동 조절 장애를 겪고 있는 건 아닌지, 아니면 내가 그렇진 않은지, 굳이 장애 수준은 아니더라도요, 종종 언행이 거칠어지는 경향은 없는지 정말 곰곰이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유를 찾아내고요, 나와 내 주변 사람들이 인해서 나로 인한 또 다른 불만족을 경험하지 않도록 꼭 방법을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결과는 원인이 있게 마련이니까요. 두 번째 곡 나갑니다. 크레이그 데이빗과 스팅이 함께 불렀습니다. Rise and Fall. Sometimes in life you feel the fight is over, over. And it seems as though the writing's on the wall. Yeah. Superstar, you finally made it. But once your picture becomes tainted, it's what they call the rise and fall. I always said that I was gonna make it, and now it's plain for everyone to see. This game I'm in, don't take no prisoners, just casualties. I know that everything is gonna change, even the friends I knew before me go. But this dream is the life I've been searching for. Started believing that I was the greatest, my life was never gonna be the same. Cause with the money came a different status, that's when things changed. Now I'm too concerned with all the things I own, blinded by all the pretty girls I see. I'm beginning to lose my integrity. Sometimes in life you feel the fight is over, over. And it seems as though the ride is on the wall. Yeah. Superstar, you finally made it. But once your picture becomes tainted, it's what they call fall. I never used to be a troublemaker. Now I don't even want to please the fans. No autographs, no interviews, no pictures. Endless demands. Gave in the vices that were clearly wrong. The types that seem to make me feel so right. But some things you may find can take over your life. Burn all my bridges, now I've run out of places. And there's nowhere left for me to turn. Been caught in compromising situations I should have learned from all those times I didn't walk away when I knew that it was best to go. Is it too late to show you the shape of my sometimes heart? Sometimes in life you feel the fight is over, yeah, over. 라디오 무대 듣고 계십니다. 우린 누구나 괜찮은 사람이 되고 싶어 하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람들이 날 좋아하면 좋겠고 그게 아니라 해도 적어도 날 싫어하진 않았으면 하는 마음은 보편적인 사람들의 심리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요. 누구에게나 평가가 좋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못 만났습니다. 설사 노벨 평화상을 받은 사람이라고 해도 누구에게나 흠이 있고 잘못을 저지르고 살아가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사람들이 다 거기서 거기라면 살면서 어떤 사람과 인간관계를 맺으며 살아가야 하는 걸까요?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을 위한 조언이 있더라고요. 10가지 유형에 속하는 사람은 꼭 만나라고 하는데요. 소개해드릴게요. 이메일이나 전화로 인사를 보내는 사람과 만나라. 이유는요. 그 사람은 항상 당신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내일을 이야기하는 사람과 만나세요. 그 사람은 성공할 가능성이 높은 사람입니다. 어제 이야기를 하는 사람보다는 내일을 이야기하는 사람은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세 번째, 내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사람과 만나라고 하네요. 그 사람은 나를 치유해 주는 사람입니다. 네 번째, 확신에 찬 말을 하는 사람과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은 기준 잡힌 인생을 사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 살아있음에 감사하는 사람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은 주위를 항상 따뜻하게 해주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여섯 번째, 아무리 작은 일이라고 해도 소중히 여기는 사람과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은 작은 행복이 자주 일어나는 사람이죠. 또 일곱 번째, 생각만 해도 대단하다고 느끼는 사람과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은 시대를 이끌어갈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세 가지 유형의 사람이 또 남았는데요. 여덟 번째, 독서와 사색을 즐기는 사람을 만나십시오. 그 사람에게는 항상 배울 것이 많습니다. 아홉 번째, 언제나 밝게 웃는 사람을 만나세요. 그 사람은요, 멀리 있는 복도 찾아오게 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끝으로 열 번째, 부지런히 일하는 사람을 만나세요. 그 사람은 삶이 항상 풍요롭습니다. 어떠세요?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요, 이런 사람을 찾기보다는 난 이 중에 어떤 사람이 되고 있는지 생각해봤습니다. 독서, 사색, 부지런히 일하고 작은 일이라도 소중하게 여기고 또 잘 웃는데요. 어떠세요? 저 좀 만나 주실래요? 노래 듣겠습니다. 제이슨 모라즈입니다. Love Someone. Love is a funny thing. Whenever I give it, it comes back to me, and it's wonderful to be given.
Give it with my whole heart as my heart receives your love. Oh, ain't it nice tonight we've got each other, and I am right beside you, more than just a partner or a lover. I'm your friend when you love someone. Your heartbeat beats so loud when you love someone. Your feet can't feel the ground. Shiny stars. A funny thing, it's making my blood flow with energy, and it's right on time. Oh, ain't it nice this life we've got each other, and I am right beside you, more than just a partner or a lover. I'm your friend when you love. Ourselves to love tonight, lifting up to touch the starlight, and we will savor every second we suspend together. You and I will, you and I will, you and I will.
라디오 무대 함께하고 계십니다. 낯설지만 어디선가 들어본 듯한 노래, 이번 주는 뉴에이지 음악 소개해드리죠. 뉴에이지 음악은요, 새로운 가치와 문화를 추구하는 신문화 운동에서 파생된 음악입니다. 20세기 말에요, 무신론과 또 물질주의가 만연했는데요. 뭐 지금도 그렇지만요. 당시 사람들은 종교적 인간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게 됐습니다. 기존의 사회와 문화, 종교에서 더 이상 가치를 발견하지 못했고요. 영적으로 공허함을 느꼈는데요. 바로 이것을 피해보려고, 이것에서 벗어나기 위한 움직임을 했다는데요. 이것이 바로 뉴에이지라는 운동입니다. 이 뉴에이지 운동의 흐름은요. 바로 현대인들의 생활 속에도 자연스럽게 파고들어서 확산됐는데요. 그런 분위기 속에 태어난 음악이 바로 뉴에이지 음악입니다. 뉴에이지 음악의 특징이라면요, 서양 음악인 클래식과 또 서양의 대중음악인 팝 음악의 조화를 이루고 있는데요. 이 음악은 목적이 있습니다. 인간의 내면 심리를 음악으로서 치유하고 감동시키는 그런 명상음악 같은 것으로 출발했는데요. 이 음악의 기본적인 바탕은 자연회귀와 참선을 강조하는 동양 철학입니다. 음악의 동양의 선율이란 얘기가 아니고요. 스스로 선을 찾고 도에 이르는 뭐 그런 어감이라고 느끼시면 되겠네요. 각박한 현대사회인들이 느끼는 과도한 경쟁과 분노, 질투 이런 여러 복잡한 문제를 바로 스스로 의식 훈련을 통해서 극복하면 새로운 세상, 새로운 세대가 열릴 거다. 네, 이런 분위기 속에서 나온 음악입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릴 뉴에이지 음악 첫 번째 곡은 1973년 캐나다 출신의 작곡가이자 피아노 연주자인 스티브 바라켓의 노래, 1993년 발표된 노래 Whistler's Song, 휘파람의 노래 골라봤습니다. 이 스티브 바라켓은 4살 때부터 음악에 빠져서 피아노 교육을 받았는데요. 불과 16살 때 작곡과 음반 연출에 많은 기술을 직접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아름다운 선율의 피아노 곡으로 유명한데요. 오늘은 휘파람을 연상케 하는 경쾌하고 시원한 느낌이 드는 곡입니다. 들어보시죠. 라디오 무대 낯선 음악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뉴에이지 음악과 곡들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이 뉴에이지 음악을 새로운 가치와 문화를 추구하는 신문화 운동에서 파생된 음악이다라고 정의를 내린다면 이 음악들은 피아노와 같은 전통악기는 물론이고요. 전기를 통해서 소리가 나는 전자피아노 또 동서양의 정서를 고루 표현하고 있습니다. 편안하고 감미로운 느낌이 특징인데요. 이런 분위기 때문에 스트레스 해소나 심리치료 또 명상음악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1980년대 초부터 시작된 음악인데요. 자연의 소리를 표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음악 장르이기도 합니다. 계속 들으실 뉴에이지 음악은 천상의 목소리라고 불리는 뉴에이지 아티스트 아일랜드 가수인 엔야 곡 골라봤습니다. 이 세계에서 음반이 가장 많이 판매되는 여자 솔로 가수 중에 한 명이고요. 아일랜드 사람이지만 7개 나라 말로 노래하는 가수로 또 유명하죠. 팝음악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그래미 시상식에서 4차례에 걸쳐서 최우수 뉴에이지 가수로 선정될 만큼 뉴에이지 음악의 대표적인 여자 가수입니다. 노래 들어보시죠. 2000년 12월에 발매된 그녀의 앨범 타이틀곡입니다. Only Time인데요. 이 곡은 미국에서 가장 큰 성공을 거둔 엔야의 솔로곡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Only Time 이 곡의 수익금을요. 알카에다가 자행한 9.11 테러 희생자 가족에게 전달해서 훈훈한 미담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9.11 테러 희생자 추모곡으로도 잘 알려져 있기도 하죠. 바로 지난주에 9.11 테러 13주년을 맞았는데요. 그래서 골라보기도 했습니다. 사랑과 시간과의 관계를 노래하는 곡입니다. 엔야의 특유 화음으로 노래합니다. 오직 시간만이 엔야가 부릅니다. 함께 걷는 길 라디오 무대 함께 걷는 길 도착하셨습니다. 오늘은요 한국 여류 작가 공지영의 소설 높고 푸른 사다리 골라봤습니다. 이 책은 한 청년의 사랑과 성장, 순례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요. 한 젊은 수사의 사랑과 방황을 그리고 있습니다. 주인공 요한이 소희를 만나 사랑을 하고 주변 사람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고통은 왜 있는 것이며 인간은 왜 존재하는지 사랑은 무엇인지 같은 질문을 하면서 성장해 나가는 과정을 담았습니다. 이 소설가 공지영 씨는요 1990년대에 가장 두각을 나타낸 여성 작가의 한 사람인데요. 우리 사회의 여성 현실을 끌어안고 특유의 진지함으로 작품 활동을 해왔습니다. 라디오 무대 함께 걷는 길 공지영의 소설 높고 푸른 사다리로 올라가 보시죠. 마음과는 달리 몸은 땅속으로 녹아들 듯 피곤했기에 나는 씻을 생각도 없이 쓰러져 침대에 누웠고 불을 껐다. 불을 끈 바로 그 순간 환한 빛 같은 것이 어렸고 피곤한 내 의식이 문득 내가 불을 끄지 않은 건가 착각하려던 그 순간, 그 하얀 빛이 그녀의 얼굴이란 걸 알았으며, 그것을 다 의식할 새도 없이 그 하얀 얼굴이 내 갈비뼈를 열고 가슴 속으로 쑥 밀려들었다. 돌이켜 생각해보면 그것은 약간의 통증도 동반했던 것 같았다. 난 이게 사랑이란 것을 알았고, 상대방이 쏜 화살이 내 가슴으로 날아오는 그 시간까지 날아오는 화살이 나를 쓰러뜨릴 것임을 뻔히 보면서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걸 알았으며, 지독하게 감미로워서 지독하게 쓰게 느껴지는 고통을 그러면 안 된다고 아주 조그만 소리로 거부하면서 기꺼이 느꼈다. 왜 사랑하나요? 라는 문장은 문법적으로 옳다. 어떻게 그를 사랑하게 되었나요? 라는 질문도 문법적으로 옳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 말들은 성립되지 않는다. 왜 사랑하는지 이유를 분명히 댈 수 있다면 이미 그건 사랑이 아닐 것이기 때문이다. 아주 먼 훗날 한 여자를 사랑했고 그녀와 결혼하기 위해 수도원을 떠났던 내 동료는 왜 그녀를 사랑하게 되었느냐는 질문에, 종이를 건네던 그녀의 손을 본 순간 사랑에 빠져버렸다고 대답했다. 그러나 그건 종이 때문도 그녀의 손 때문도 아니었으리라. 대답하자면 그건 그냥 사랑 때문이었으리라. 시간은 모든 것을 마모시킨다. 본질적인 것만 남기고 결국 젊음도 본질적인 것은 아니었다. 그것도 닳아 없어지니까. 그러나 그들을 향한 내 마음은 닳아 없어지지 않았다. 내 사랑은 진심이었다. 슬픔도 희석되고 실은 아픔도 아팠다는 사실만 남고 잘 기억되지 않지만 사랑은 남아있다는 것을 나는 이제 안다. 사랑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젊음아 거기 남아있어라 하고 어느 시인이 노래했듯이 난 그렇게 말하고 싶었다. 사랑아 언제까지나 거기 남아있어라. 사람들은 늘 지금 내가 누리는 것이 내가 누릴 수 있는 최고, 최선의 것인지 잘 모르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저기 어딘가 무지개 넘어 저 끝에 희망과 행복이 있을 거란 막연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그게 마치 희망 같아 보이지만요. 지금 이 순간 내게 있는 것들을 누리지 못한다면 아마도 무지개 저 너머에 어떤 것을 발견한다고 해도 그게 뭔지 알 수 있을까요? 느낄 수 있을까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10가지 유형의 사람 중에 한 사람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작은 것도 소중하게 여기고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을 만나라고 했죠? 끝곡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가마와카 위유 올레, 이름 참 어렵죠. 하와이 사람인데요. 젊은 나이로 요절한 가수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참 아름다운 목소리로 노래 남겼습니다. Somewhere over the rainbow, 무지개 저 너머 어딘가에. 지금까지 장량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Upon a star.
to wear.
VOA 한국어 방송은 www.voakorea.com을 접속하시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다시 듣고 싶은 프로그램이나 방송 원고를 보기 원하시는 분은 www.voakorea.com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 10시부터는 뷰의 세계 뉴스에 이어 뉴스 듣기 세상 보기와 English with You가 방송됩니다.